야, 오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갈려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모양도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뵙는 그런 부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편한가? 아니면 세상의 모임들에 함께하는 것이 편한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 속에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신구약의 그 신앙의 분명한 차이를 앞에서도 완벽하게 구분했었지만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에서와 야곱의 간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정리하는 것으로 완성된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경계하는 내용이 이 12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는 것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과거 이집트를 빠져나온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에 겪었던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앞에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죄를 힘입은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사실적인 하늘의 시온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변화인가를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영광에 함께 거하게 되는 복음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오로지 두려움과 공포스럽기만 했던 영광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경계해 주는 내용을 다음 주에 마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18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으로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을 권능과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음을 최초로 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 경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 대상인가를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간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죽이시는 형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피를 바르고 구운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으며 평화롭게 밤을 지냈던 주님의 백성들과 그와는 반대로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이집트 가정들의 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사랑받는 사람들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적수가 되는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간격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한 인류와 다른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과 다른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 대상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대상일지라도 가깝게 교제를 나누는 형편에서는 오히려 더 존경이 가는 경외의 대상일 것이고 잘 알지 못하는 두려운 분은 그냥 무서운 분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율법과 복음 속에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앞부분에서는 먼저 7가지 정도의 보이는 현상, 이 귀에 들리는 경험하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항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으로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보지 못했던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일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나 개개인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다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정하신 목자 같은 주님이신가? 우리 삶 속에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대해온 바탕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나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만을 억지로 감당해왔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멀고도 두려워할 분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 속에서 차이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간격이 있는 거지요.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시내 산에서의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다 할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모호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19절에 라는 부탁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보고 있는 익숙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뒤에 예수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늘의 영광과 다른 보여지는 것들이나 들리는 것들이 정확할 수 없고 또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시각과 청각의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에 관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0장 31절에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는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말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또 두려운 공포스러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러면서도 공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사람하고 대화하듯 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조차도 함께할 수 없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입장에서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경계될 수 있는 비유로 여겨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상을 돌로 치는 형벌을 명령하셨는데 사실 이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은 어떤 징벌보다도 끔찍한 것이어서 그것이 어쩌면 무서운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돌 맞아 죽는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무슬림 세계에서 여전히 돌을 들어 치는 형벌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끔찍한 형벌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0절에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다루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는 물론이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런 묘사들을 우리가 들어 읽게 되지요. 먼저는 다윗이, 신앙의 사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이에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실제적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개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고, 또 베드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절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유다서 1장 10절에서 영성으로 살지 못하고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들이죠. 사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은 가능하지만 짐승은 불가능함을 봅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도 가치가 없다. 이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에서도 위엄과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해서 짐승이 아닌 이상 이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이 누구보다도 고요함을 가진 모세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1절에 그랬죠. 여기에 그 보이는 바란 사람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무섭기로 처음 에덴에서 특별히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범죄 후에 3장 10절에 아담의 고백에서 깨닫게 됩니다. 항상 늘상 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고백을 듣는 거죠.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광야 가시떨기 불그 가운데서 경험했고, 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겸손해야 할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온유함이나 화평함은 모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고 모세는 율법을 위해서 이건 또 다른 이유에서건 불안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와 처음 임재하여 뵙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우리 사람을 짐승의 가치와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처럼 쓰임받는 일꾼으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고 그곳에는 모세를 포함하여 어느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 죄로 인해서 형벌의 공포를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말하려는 예수도의 보혈로 완전한 사죄의 감격으로 보거나 듣거나 하는 시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완전히 교통이 가능한 천국을 말하기 위한 한계를 일부러 지적하기 위해서 앞에 죄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기쁨을 가졌던 것은 바로 복음 속에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죄진 인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위엄과 영광을 보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해서 두려워했던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공포스러웠던 죄인이 예수도의 희생으로 사죄를 받고 육신의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받은 사람이 육신과 세상에서 삶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내산에서 물질적으로 묘사되는 시각적인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늘의 본래적으로 비물질적인 신령한 조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구성 자체의 중심은 모든 불경건을 해결하신 예수도의 희생이 이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앞에 두렵고 접근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시내산에서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 표현을 썼고 이른 곳이란 나아갈 자격을 얻어서 당당히 나아간 것으로 과거 죄로 인해서 접근이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2절에 한 것처럼 지상의 하늘의 모형을 따라 설치한 단순한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소나 지성소나 우리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영광의 성소를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구성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무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듯이 중계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3절에 그랬죠. 과거 율법시대에 선택받은 백성 중에 구속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비록 분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생명록에 기록된 성도들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장자들은 이미 이 12장 16절에서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지만은 단순한 육신의 장자들이 아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요셉과 같은 역대기 5장 같은 경우죠. 1절에 보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장자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붙여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했는데 다시 한번 온 우주의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삶과 죽음의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창세전에 교회 예정을 통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이 완전히 은혜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은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말이죠. 역시 이 말씀의 마무리도 이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을 겹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실패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는 표현은 주님의 복음으로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역과 사죄의 십자가의 희생을 피를 최초의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물론 이 아벨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건 아니었죠. 아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에 털을 잡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지만 죄가 끼어든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보다는 경쟁관계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못한 세상에서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경쟁의식을 가집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 아닌 죄성의 습성인 것이죠. 이런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의 피해자로 흘린 아벨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의 책망처럼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 소리입니다. 즉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뿌린 피이지만은 예수도의 피 흘리심은 원수처럼 죽일 대상으로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를 해결하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간관계는 물론 모든 자연과 우주관계 속에도 화해를 이루시는 사랑의 호소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피와 비교하면서 이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결론을 맺습니다. 죄진 인류가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했던 곳이 시내산이었고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만이 창조주를 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릴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새 언약에 중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희생의 피를 힘입어 영광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화평과 기쁨을 영원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중에 어디에 더 쉽고 편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죠. 오늘 우리 각자가 헤아려야 할 것은 보이는 외형적으로든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령한 교제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진리와 영적인 것들에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나중 하나님의 영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지내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내산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속에 어디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 더 편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